근데 이 부부가 아주 이혼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거 갖고 싸웠대요. 여러분, 화장지를 이렇게 거는 게 맞아요? 이렇게 거는 게 맞아요? 요거 이제 이렇게 위로 나오게 하는 거고, 요건 끓는 데가 밑으로 간 거죠?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하여튼 여기도 각방 쓸 사람 많네. 이게 남편이 이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아내가 이렇게 바꿔 놓는데요. 근데 이제 남편 이야기는 뭐냐면 남편은 손이 이렇게 굵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벽에 붙어갖고 잘 이걸 집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치마를 입고 다니니까 자꾸 이게 치마에 걸리면 이게 줄줄 풀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A가 맞나 B가 맞나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뭐가 맞아요? 다 맞는데 A가 편해요. 그냥 이 휴지 떨어져서 거는 사람 마음대로 걸고 그냥 그 휴지 다음 떨어질 때까지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사소한 것에 목숨 걸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문에 읽어보면 이 칼슨 박사가 이제 쓴 책을 외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 책을 내기 전에 이제 칼슨 박사에게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그 추천 사인을 좀 이 표지에 실을 수 있도록 그 사인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칼슨 박사가 이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다가 아마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책이 완간돼가지고 이제 샘플이 몇 권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기 책을 추천하지 않았는데 다른 책에 사용된 사인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책에다가 딱 실어놓은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즉각 그 출판사에 전화해서 당장 책 판매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책이 나와서 지금 일부 서점에 팔렸다. 내가 당신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은 짧았지만 아주 감동적인 답장이었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애하는 위인. 어때요? 멋있죠?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자, 여기 조화롭게 사는데 두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이 제목을 쭉 읽어보면 어떤 건 정말 좀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몇 가지 빼고 대다수는 이것만 잘 지키면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자, 제가 첫째 하면 읽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사소한 것에 연연한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가 그거 사소한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내 앞에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기분 나쁘다고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소한 일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이제 그 정도 갖고는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여기 왜 커졌는지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그 정도 갖고도 안 돼요. 이게 알고도 아까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괜찮지만 A가 맞다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상관없다니까. 이게 사소한 거라니까요. 어떤 그 판사가 이 재판 기록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쭉 넘기는데 제목에 감자라고 써 있더래요. 사건 기록이. 아니, 감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혼 신고를 했는데 이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 핵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핵감자를 삶아다가 소금하고 갖다 놨습니다. 남편이 이제 소금을 딱 찍어 먹어보더니 아 이게 짜 이게 뭐야? 그래서 소금이라고.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 설탕 가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감자를 설탕 찍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우리 동네는 다 소금 찍어 먹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랬으면 부부 싸움으로 끝났을 텐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감자를 소금 찍어 먹는 사람 처음 봤다. 우리 동네는 다 설탕 찍어 먹는다. 니네 집이 니네 사는 거기가 가난해서 소금 찍어 먹은 거야. 가뜩이나 여자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열등의식이 있는데 그걸 건든 거예요. 니네 집은 얼마나 잘 사냐? 그래가지고 이게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 신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간 숙려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봤더니 여전히 끝까지 못 살겠다고 그래서 판사가 할 수 없이 이혼하라고 도장 이제 땅땅 때렸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가는데 판사가 뒤에다 대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어. 우리 동네는 다 고추장 찍어 먹는데. 제가 원주 가보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다 고추장 찍어 먹더라고. 여러분 감자를 어떻게 먹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소금 갖다 줬는데 남편이 설탕 달라면 설탕 줘갖고 자기는 소금 찍어 먹고 남편은 설탕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소한 일에 사실 너무 목숨을 건다고.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든 자식과의 관계든 이게 화를 돋구잖아요, 우리를.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뭘 하고요? 자, 첫째. 둘째. 예, 다시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싸움이 안 납니다. 자, 둘째. 아,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네. 다 사소한 겁니다. 그래도 이 말을 외웠는데도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때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일단 한숨으로 한번 쉬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발자지 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한숨 한번 쉬고 시작. 다 내 발자지 뭐. 그걸 안 하면 이게 속이 끓어서 잠을 못 잔다니까. 이게 우리 상담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해요. 첫째는 상대방을 바꿔라.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선 나부터도 안 바뀌잖아. 상대방을 바가지를 긁고 긁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뀐다고. 제가 지금 여기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렇게 그 열쇠를 제가 모르고 그냥 여기를 왔어요. 가보니까 열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니까 놓고 나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내가 그걸 책상 위에다 항상 놓는데, 문에 보면은 이렇게 비닐로 열쇠 꽂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다 꽂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하니까 그게 꽂기 싫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꽂으면 되는데 계속 책상에다 또 놓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바뀌기 힘든 거예요. 더구나 남자는 하려고 했다가도 여자가 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못 바꾸면 두 번째는 그럼 이혼해라. 정말 힘들면 이혼할 수밖에 없지만 또 이혼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혼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제 상대도 못 바꾸고 상황도 바꿀 수 없다면 뭘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휴지를 내가 앞으로 나오게 걸어놨는데 누가 뒤로 나오게 또 걸어놓잖아요. 이 승질이 나죠. 그때 휴지를 붙잡고 뭐라고요? 팔자지 뭐 이렇게 하면 화가 가라앉는다고. 진짜 효과가 있어. 해보세요. 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맞아요. 충청도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예. 자 이제 오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엔트로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은 1865년에 독일의 수리 물리학자인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배터리 있죠? 건전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닳아서 못 쓰게 되죠.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질서화된 것으로부터 무질서화된 것으로만 변화한다.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이 말은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무질서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쪽에다가 파란 공과 빨간 공을 놓고 이제 여기 가운데다가 이 파티션을 막아놨는데 이 파티션을 빼고 흔들면 다 섞여버리죠. 이렇게 된 상태를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아무리 견고한 벽돌로 짓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낡게 돼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반엔트로피 존재들이 있는데 생물계들입니다. 생물들이에요. 이건 지금 개미집인데 땅이 뜨거우니까 땅 밑에다 저야 내내 찌니까 케냐의 개미는 아파트를 지어 올립니다. 근데 이게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굉장히 시원하대요. 또 우리 한국에서 제비들 많이 보셨죠? 근데 이렇게 집을 짓는 건 일반 제비고 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이글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짓는 제비들이 있었죠. 예, 지금 여기도 제비 있습니까? 근데 한국도 지금 제비가 다 없어졌어요. 이 농약을 쓰면서 이제 그 벌레들이 다 죽어가지고 제비가 거의 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제비라고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맹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반엔트로피 존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무질서한 것들을 모아다가 집을 지어내고 또 물건을 만들고 컴퓨터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엔트로피와 반엔트로피는 사물이나 사람에게만 생물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계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생길 때는 상당히 높은 이상을 가지고 또 도덕성을 가지고 세워지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첫 번에 가졌던 이상이 세속화되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로마 교 어제 우리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로마 교회가 점차 이제 원래 가졌던 그 신앙의 기본들을 버리고 이렇게 세속화될 때에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 사람의 전통이 아닌 성경만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겠다. 오직 은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우리가 어떤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 개신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은 완전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 개혁을 중단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는 우리가 중단한 이 문제들을 밝히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교회와 정치가 너무 밀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나가서는 내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나가서는 내가 야당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표가 모여있거든. 그래서 이게 교회로 자꾸 접근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교회 최고의 힘, 교회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진 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지 총과 칼로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자꾸 유혹을 받아요. 나와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씁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도 하지 못할 참혹한 고문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 정치와 밀착하게 되면 종교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본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남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면 이게 화가 나거든요. 그걸 어떤 정치적인 힘을 빌리고 싶은 유혹을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들리면 온 땅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들리면 이거 십자가에 내가 달리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감동해서 나에게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사랑이 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천이 없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로 타며 목사노로 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 여기 보니까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나타나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보수하는 자라 혹은 수보하는 자라 일컬으리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황폐되었으며 무엇이 파괴되었는가? 자, 여기 이사야 58장 12절인데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 결국은 여기 오래 황폐된 곳,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오랫동안 파괴되고 오랫동안 황폐돼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그것이 언젠가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되는 자들이 바로 수보하는 자들이다 혹은 보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 말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는 뜻이죠.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에 인간적인 오락을 행한다는 뜻이죠. 이게 안식일이 범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야 사람들이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했어요. 다니엘 7장을 공부해 보니까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없앴고 넷째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로 바꾸었고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시키리라고 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된 것을 어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개신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개신교인들 당신이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었죠. 우리는 교회,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 지키지 않는다. 사람의 계명 지키지 않는다. 성경만, 오직 성경만을 지킨다라고 해서 개신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자 가톨릭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개신교인들 당신이 정말로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이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일관성이 있는 교회이다. 자, 가톨릭 교회는 아예 뭐라고 교리를 만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이용해서 성경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바꾸어서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주의를 지킵니다. 일단은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일반 개신교회들이 성경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거예요. 성경만을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없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정확한 지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는 공단에 아주 충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상을 했던 일이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이 그 질문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언 연구를 조금 멈추고 그 내일부터 다시 하고 오늘 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좀 상세히 드려서 좀 속이 시원하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격이 한번 손을 안 대면 몰라도 대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 한번 끝을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도 신자 수가 거의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주일을 어떤 명분으로 지키는지 그리고 이 명분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이것은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소식이라고 하는 그 찌라시라고 하나요? 신문이라고 할까요?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용기 목사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래전에 갖다 준 겁니다. 제가 그 뭐라고 십계명을 설명했는지 궁금해서 다 읽어봤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 여러분 패졌으니 아무 신이나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째 계명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셋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계명 건너뛰어서 다섯째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지켜야 된다고 여기에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거 궁금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성경 말씀을 써놓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확대 보면 그러니까 이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까닭입니다. 자, 주일을 왜 지킨다고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이건 순복음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명분 하에서 지킵니다. 자, 과연 그 주장이 옳은가? 이것은 대전 월평 동산교회 신성종 목사님이 국민일보에다가 평신도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성경 교리를 연재를 했는데 여기 이제 29번째 제4계명의 의미하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 계명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좀 확대 보면 일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맞습니까? 충청도 말로 해야 돼요. 그리요 안 그리요? 예. 네. 이제 충청도 사람이다. 됐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서도 이날에 쉬셨으며, 그리 안 그리요? 하나님 쉬셨죠. 셋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날을 축복하셨고, 그리 안 그리요? 예,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넷째, 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다섯째, 의학적으로도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건강에 좋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틀림없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교인들처럼 왜 주일을 지키는가? 하고 이제 여기 그 설명이 나옵니다. 첫째,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날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아, 신성종 목사님 말씀이 하면 누가 정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심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더구나 예수님은 주일에 부활하셨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아, 마가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고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8절을 읽어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주인인 내가 말하노니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라 이 말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름만 이렇게 속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 이날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렇게 나오니까 있는 줄 아는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경절까지 됩니다. 이건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여기에 이 사도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는지 이거 이따가 제가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는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냥 신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인가? 자, 이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출애굽기 20장 10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 제7일 토요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이 말 자체, 이 정의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 집에서 기르는 육축이나 내 집에 온 손님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만 지키라고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이 안식일은 이방인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 여기 이방인들, 이방인이 누굽니까? 유대인 뺀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유대인만 지키라고 줬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미 우리 저 요한계 아니 저 다니엘 2장 7장 공부할 때 다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남북으로 나눠진 겁니다. 북방에는 11지파가 가고 남방에는 유다지파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고레스 왕이 자기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고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혹은 유다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유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는데 이 열두 아들의 장남이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레위, 유다인데 이 바로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로부터 그들을 유태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두 아들 가운데 야 유다 너만 안식일을 지키고 나머지는 지키지 마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줄 리가 없죠. 더구나 이러한 호칭이 사용되기 3500년 전에 안식일 계명이 제정되었습니다.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어떻게 유다인만 지키라고 줬다 이 말은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합리적이 않은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매도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시대는 일요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과연 주일로 기념할 필요가 있는가?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기념하라고 명령한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다 이 말을 하나 이 말씀을 하나 더 했으면 참 뜻이 더 분명하고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또 어떤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 하나님이 차라리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중세 때 교회가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 섞어 넣다가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인간의 생각을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그 신앙이 아무리 오래 흘러간다 할지라도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본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엄격하게 이 성경 말씀에다가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정말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우리도 뭔가 좀 기념하고 싶지만은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미국에 지금 아마 17년째인가 8년째인가 한 해도 안 빼놓고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올 때마다 계속 그 광고를 했어요. 이게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녹음도 다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라고 하는 구절을 한 구절 찾아갖고 오면 제가 무조건 천만 원 드립니다. 제가 근데 오늘부터 그 액수를 올리겠습니다. 1억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찾아갖고 오세요. 잠자지 말고. 그러면 현금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없으니까 그래요. 없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만약에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예수님의 무슨 뭐 살이나 뼈라도 하나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그날부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자기가 죽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죽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우리 구세주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십자가 중요하죠.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월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이 주일입니까? 금요일이 중요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나 부활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예. 자 봅시다. 만약 기념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력 1월 16일에 한 번 부활하셨지 매주 일요일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날 광복을 했어요. 오늘이 매주일이죠? 목요일인가? 아, 그 오늘이네. 그러면 여러분 수요일마다 태극기 걸어놓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광복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지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화요일마다 제사 안 지내잖아요. 제사 날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생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말이 없지만 기념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매주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왜 일주일마다 기념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예, 일주일 만에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창조의 기념이래요. 쉽게 말하면 지구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 지키는 게 맞아요. 지구 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서로 바꿀 만한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생일이 있죠? 저도 생일이 7월 20일입니다. 제 이름이 박, 그 다음에 성하죠? 그 성자가 성할 성자예요. 하가 여름 하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7, 8월 달을 무슨 계절이라고 많이 그럽니까? 성하의 계절 그래요. 제 계절이에요. 고 성하의 계절 할 때 한문이 똑같은 성하의 성할 성자 여름 하자. 제가 7월 20일 날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성하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제가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 약합니다. 저는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나요. 제가 땀이 나는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똑같이 걸어가도 땀을 안 흘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물어요. 어떻게 박 목사님께 땀 한 방울 안 납니까? 제가 땀 안 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숨을 천천히 쉬어야 됩니다. 숨을 빨리 쉬면 더워져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의식적으로 발을 띄면서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말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면 넘어지려고 하면 발이 저절로 나갑니다. 그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웃자고 한 얘기를 또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제가 7월 20일이 생일인데 이제 결혼을 12월 23일 날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학교 선생이라 방학 때밖에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이제 지난 7월 달에 결혼했는데 딱 제가 30살 우리 집사람이 25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도 30살 그 며느리가 25살이에요. 근데 얘들도 이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야 겨울방학 때 하지 마라. 겨울에 하니까 추워가지고 결혼기념일이 다가오면 추워서 어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때가 모든 호텔 모든 장소가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장소 잡기 어려워. 그래서 7월에 해라. 그래서 7월에 시켰어요. 어쨌든 그래도 결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날 앞으로 제 생일을 12월 23일로 바꾸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했다고 생일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혼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혼했다고 생일이 바뀌진 않아요. 그냥 생일은 생일대로 남아있고 결혼기념일은 결혼기념일대로 남아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지구의 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갈 아무런 까닭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지구의 생일인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있고 부활한 날은 부활한 날대로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구 생일이 바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이제 성경을 직접 펴가지고 이 지금의 일요일을 의미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한 단어가 지금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때는 일요라 수목금토가 없을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일요라 수목금토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로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날짜를 셌죠? 일요라 수목금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을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하다가 금요일은 뭐라고 불렀죠? 예비일. 뭘 예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은 지금의 일요일인데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딱 일곱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매주일 첫날도 역시 일요일이죠? 이게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일요일을 가리키는 성경절은 딱 여덟 절입니다. 자, 이 여덟 절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이 여덟 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사도들이 일요일을 기념해서 예배드린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여기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없죠. 오히려 뭐하러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한 3시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장례를 서두르게 돼요.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굴에다 넣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대기 헝겊으로 싼 다음에 여기다 향유를 바르는데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그냥 싸가지고 그냥 임시 그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일을 하러 갔지 그날에 예배드린 거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 2절 똑같은 게 읽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다. 이것도 무덤만 간 거고 누가복음 24장 1, 2절 안식 후 첫날 역시도 무덤 간 얘기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무덤 간 거고 이 네 번 다 안식일을 지킨 아니 주일을 일요일을 지킨 기록 없습니다. 예배드린 기록 아니죠? 확실합니까? 예.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이것도 그냥 나타났다는 말이지 제자들이 예배드렸다는 기록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틀림없이 같이 모여 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면 다른 사람도 봤겠죠. 안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교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을 주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린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다고 그랬죠? 두려워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러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일은 거기 경찰들도 활동을 안 하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일요일이 되니까 혹시나 자기 선생도 잡혀갔는데 우리 제자들도 잡힐까 봐 무서워서 숨었다는 뜻이지 예배드렸다는 기록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아까 제가 신성종 목사님이 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 설명할 때 두 성경절이 있었죠.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7절이었죠. 여기 나오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예, 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아, 여러분 기독교 대백과 사전 또 웬만한 주일 논쟁과 관련된 책자를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절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일을 지킨 증거 성경절로 제시합니다. 여기 떡을 때려 모인 게 뭐라고요? 성만찬 예식했다 이거예요. 성만찬 예식이 뭔지 아세요? 예,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하고 식사한 것을 기념해서 떡을 갖다 놓고 떼고 포도 좀 마시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사도들이 성만찬 예식을 일요일날 정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일요일이 기념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는 여러분 언제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그냥 날마다 모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 부활을 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날마다 모였어요. 제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30대 때, 저 인천에 그래서 큰 섬 하나가 뭐죠? 월미도밖에 모르네 또. 거기 감리교가 굉장히 그게 많은데 거기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강화도? 예, 강화도. 강화도에서 이제 그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도회를 했는데 이런 예언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그 거기는 감리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감리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듣고 이 안식일을 깨닫고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딱 안식일이 옳다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이단에 빠졌다고 너 이제 그러면 멸망받는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 겁이 잔뜩 든 거예요, 집사님들이. 근데 안식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적으로 이게 틀림없이 맞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면 겁나고. 근데 평신도가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양쪽 목사님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나는 평신도라 우리는 성경 모르니까 안식일교회 목사님하고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나서 이 문제를 갖고 둘이 토론을 하면 우리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의욕이 충천할 때라 이제 거기 강화도를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로 갔는데 이 교회보다 한 다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하고 이제 토론하다 이 성경절을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때는 이제 연세가 50대가 넘은 분이었고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젊은 목사님이 그 아실 것 같은데 그러시네.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집에서 떡을 뗐지. 그리고 집사님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받아서 목사님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저보다 목회를 많이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그러시네요. 그러면 성전에는 왜 모였습니까? 아,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성전에는 왜 모였습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 얼굴 색이 하얘지더니 이 성경을 이렇게 쥐고 있는 이 손이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토론에 참석했던 집사님들이 다 그 남편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 되시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 집사님 되셨어요. 제가 뭐 그 뒷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안식일에 관한 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얘기를 보면 바울이 이제 날이 새면 그 다음 날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걸 애찬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송별회를 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번 떠나가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더 해달라고 그래갖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이 이제 10시가 넘고 11시가 넘어서 계속 하니까 유독이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내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살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날이 새면 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간은 하루가 몇 시부터 시작되죠? 1시요? 네, 12시죠? 이 밤에는 썸머타임이 없습니다. 자, 밤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시간으로 계산해야지 지금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일요일 날 해가 질 때가 일요일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일요일 저녁은 토요일 날 해가 넘어갔을 때가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이 먼저 와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세요. 그래서 하루를 성경은 언제부터 셉니까? 저녁부터 세요. 이것은 이제 박동순 씨라고 이분은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셨고 이제 카이로 총 영사를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대 풍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 안식일에 관해서 찾아보면 안식일은 전날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 토요일 해진 후에 끝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이런 성경 구절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저녁 하면 일을 해넘어간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이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에요. NEB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성경이 읽기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시간으로 이걸 이렇게 고쳐서 번역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토요일 밤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날이 밝으면 바울이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송별회로 모였어요. 날이 새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절은 그들이 일요일 날 성만찬 예식을 했다는 기록도 아니고 일요일 날 모였다는 기록도 아니고 오히려 토요일 날 저녁에 모였다가 바울이 일요일 날 해가 밝아지면 여행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히려 여행을 시작한 날이지 일요일을 기념해서 지킨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그리 안 그리요?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까? 질문?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기록이라고 지금 책에 써놓고 있거든요. 성서 대백과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식일 문제 하나만 깨달으면요. 박사보다 낫다니까. 정말 이게 박사도, 신학 박사도 못 깨닫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왜 다니엘서 7장에 때와 법이 변개하는 일이 있을까? 그것이 왜 예언됐을까? 그건 여러분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내일 저녁에 나와요. 이건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눈을 가리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일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예언을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신성정 목사님의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 두 성경절 됐죠. 자,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제가 교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매 주일 첫날, 즉 일요일 날 연금을 거뒀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일요일 날 정기적인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성서 대백과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연보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정기적인 연보, 헌금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르이웃돕기 헌금합니까? 그런 성격의 헌금이에요. 어떤 수재가 만났을 때 그 수재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걷는 특별 헌금입니다. 이게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2장, 로마서 15장 찾아보면 여기에 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신자들을 도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갖고 사도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했는가 하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매주일 첫날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요일날 이익을 얻는 대로 저축해 두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 때 어떻게 도운가 하면 우리 11조라는 거 내잖아요. 그 11조 어떻게 내죠? 자기 총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거죠. 그것처럼 간단하게 이게 돈 걷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일주일 동안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매일 수입이 생기죠. 주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입이 있는데 일요일 날 얻은 수입은 예루살렘 교회 용으로 떼놓으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일요일 날, 매주일 첫날 일요일 날 이익을 얻은 대로 교회에다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축하여 두라고 그랬는데 이 저축해 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집에 두라는 말이에요. 이 저축해 둔다는 말은 집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예배드린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이익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내려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할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일요일 날 일했다는 증거 성경절이지 일요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안식일에 관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8개 성경절 다 찾아봤는데 이 성경절 어디에도 주일을 지킨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사도들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속사도까지도 한 번도 지킨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한 질문들입니다. 먼저는 교리와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이 읽고 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도 인정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선행이 무가치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3장 28절인데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직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의 논조는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느뇨?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는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보면요, 이게 바울의 견해처럼 보이거든요.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문을 찾아보면 원문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이건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이 한국에 살 때는 한국 법을 지켜야 되지만 미국에 와서는 어디 법을 지켜야 됩니까?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바울이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 무슨 계명을 주었어요? 아,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그러면 십계명은 옛 계명이니까 필요 없고 새 것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 벌써 이제 성경들이 탁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감리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토론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 켜고 살았죠. 맞아요? 그러다 전기가 들어왔고 형광등을 켰어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왔는데 호롱불 그래도 켜놓고 같이 켜놓고 살아야 됩니까? 호롱불 꺼도 됩니까? 꺼도 돼요. 그죠? 이거 꺼야지 당연히. 이거 켜면 호롱불 필요 없죠. 그래서 새 계명이 왔기 때문에 옛 계명,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롱불까지는 말이 맞아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호롱불 왜 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는 사랑만 하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구약은 막 죽이는 하나님이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절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없던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준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한 부자 법관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요약해 줬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약해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없던 계명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이 있던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이게 성경절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없는 계명을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그 계명을 새로 준다, 다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너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하는 척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가 다시 새로이 너에게 준다 이 말이지 없던 계명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한 것과
자,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이것이 다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십계명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이런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뭐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른 계명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 계명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더구나 요한일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그 말은 그것은 오류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안 그리요? 그리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에요. 박성아 목사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법을 잘 지킨다고 여기 저 영주권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미국 법을 잘 지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예. 자, 여기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 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서 계셨고 일요일은 부활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은 이 금요일을 예비일이라고 그랬고 토요일은 안식이라고 그랬고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폐지했다면 그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지킬 필요 없죠. 이날 폐지됐다면, 십자가에서 폐지됐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관습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게 아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의문에 관한 율법, 의식법 혹은 제사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분명히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다음 날인 토요일에 제자들이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적어도 안식일 계명은 폐지되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예, 확실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혹은 이날을 한번 읽어봅시다.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예. 이제 결국 저하고 성경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이걸 찾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면 목사님 안식일 지키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일요일이 아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키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이날 저날 하다 갑자기 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가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은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금식일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이걸 갖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도서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는데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전후에 교회 요람으로 알려진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이 교회 요람을 따라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월요일파가 생기고 화요일파가 생겨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가 어느 날 금식하든지 그건 이제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아까 감자를 소금이 찍어 먹던 설탕이 찍어 먹던 그건 자기가 먹고 싶은데 찍어 먹으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자기가 금식하고 싶은 날에 금식해라 이 말이지. 안식일을 아무 때나 지키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성경절을 찾을게 주장하길래 그러면 목사님 아까 저하고 토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일요일을 제가 왜 지키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활하고 상관없이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되는데 왜 일요일 날 지킨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습니까? 그건 막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간단합니다. 바울이 증거가 확실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극구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가시태를 뒷발질하니 네 발만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소를 길들일 때 이게 소가 뒷발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때부터 이제 이 수레를 끌 때 이 뒤에다가 가시채를 갖다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찰 때마다 지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뒷발질하는 버릇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가시채를 발로 차니 네 발만 아프지 않느냐.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니 너만 고생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 받아들이라.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3일을 음식을 전폐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변신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 말이 다음 말하고 안 맞고 이게 이상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면 편안해지고 말씀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한 번 더 봅시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 여기 보니까 주의 날 두 자로 줄이면 무슨 날이 돼요? 주일. 아니, 주일이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주의 날이 지금의 주일, 즉 일요일이 되려면 성경 다른 데서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경우가 있거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100년경에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역사적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내 안식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패하거나 인간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십일조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날이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날 한 것은 안식일에 그런 뜻이지 지금의 주일이라 일요일이라 이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가 없습니다. 이제 복잡한 성경절 말고 그냥 이제 물어보는 상식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또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목숨을 걸고 고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땅을 점령해 놓고 아랍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 땅을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이제 일요일부터 다시 공격해가고 또 뺏었다가 안식일 되면 또 뺏기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랍비들이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했어요. 안식일 날 공격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은 방어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총을 쏴가지고 땅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정 모르겠으면 유대인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언제가 안식일인지. 그 다음에 만약 구약시대 어느 때에 안식일 날짜가 변경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 지금 날짜 잘못 알고 있어 하고 분명히 고쳐주셨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달력이 줄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역으로 바뀔 때도 주일의 순환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줄리우스력은 기원전 46년부터 서기 1582년까지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달력을 쓰고 있었죠. 이것은 1년을 365일 6시간으로 계산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 보면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예요. 그러니까 1년에 11분 14초씩 자꾸 날짜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82년에 가서는 너무 날짜가 한 열흘이 앞서갔기 때문에 10월 달에 10월 5일부터 14일까지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15일을 붙일 때도 그냥 여기다 갖다 붙였지 요일을 변경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역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순환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런 질문도 해요. 여기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기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데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안식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한국은 한국대로 토요일이 있죠. 그래서 한국 가서는 한국의 토요일날 교회 가면 되고 미국 와서는 미국 토요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목사님 그거 날짜 하루 차이인데 뭘 이렇게 따집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그럼 믿음주의는 계명을 어기자는 겁니까?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율법주의란 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실제 생활과의 일치를 가장 중히 여기는 주의. 여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란 신학사에서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를 칭의나 구원의 수단으로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위궤양이 있어서 속이 쓰려 죽겠어요. 병원 가서 약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먹었는데 내가 속이 쓰려 죽겠는데 의사는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나선 겁니까? 안 나선 겁니까? 안 나선 거죠. 내가 정말 나았다면 속 쓰린 게 없어져야 낫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이 말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 그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끊은 그 자체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쓰린 사람이 나았다면 속이 안 쓰려 나은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죽었는데 나았다고 하는데 무릎이 아파 죽었는데 이게 뭐 나은 거예요? 이게 안 아파야 나은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던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 받은 거예요.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물론 날짜 하루 차이에요.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일요일날 예배드리라고 한 것은 로마 교회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성경은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지금 말로 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내가 일요일 날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을 예배 드리라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날짜에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이건 박성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 마운틴뷰 교회 갔더니 그 안식일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요. 제 이마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쫌쫌한 사람인가. 저도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까지 그 날짜 하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후에 한 번도 이걸 폐지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신앙의 유일한 표준, 권위가 성경이라고 믿는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고 여기 더 깊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내일 나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믿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한 내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러 교회 다니지 사람 믿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건 사람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나오게 하거나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나오면 사단이 아이고 이제 손 뗐다 너는 이제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전략은 헛된 걸 믿게 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그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아뢰어 용서를 받지 다른 데다 기도하면 그 헛된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날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인간이 만든 날짜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이고 마음이 좀 속도 상할 거예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3일간 음식을 전폐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건강식 먹으러 온 건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자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말은 너희를 영생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이건 그 건강식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언 속에 이것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가 예언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때로는 예언은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교회까지 성공한 거예요.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한번 직접 저한테 물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 성경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설교에 이렇게 뭔가 이 시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에다 이제 고발하려고 가서 무슨 설교하는지 가서 듣고 와라 그랬더니 그 하속들이 듣고 와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목사님들하고 신학자를 봐라. 이 사람들은 성경 전공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그 사람들이 몰라봤을 리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인정 않는 것을 보니 그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진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세부리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정말 몰랐던 사람도 있었고 알고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었고 정직하게 진리를 따르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저는 20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구역장도 하고 교회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집회란 집회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꽤나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이 정명남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이 암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암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내가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 날 이분이 청소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매주 토요일마다 성전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청소가 끝날 때쯤이면 목사님과 함께 4, 5명의 남자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궁금하여 목사님께 저분들이 누구냐고 묻자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세요. 신약성경도 읽어보세요.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이요 제7일이 안식일이랍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모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모이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 집사라면 당연하게 해서 충격받겠어요. 충격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토요일이 안식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한테 가르쳐서 우리하고 같이 믿어가고 같이 구원받아야지 목사님들끼리만 구원받으려고 안식일을 지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면 교인들이 나를 쫓아내지 그냥 두겠습니까? 나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러면 안식일 말고 또 속이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집사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찾아와도 아, 나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이게 옳은 걸 지키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안 나갔어요. 며칠 후에 생겨나오던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올 때 멀쩡했던 분이 자다가 밤새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가까운 의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받는 동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책이 한 권 있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목사님 그 책 혹시 나는 선물로 어제 주셨어요? 그 책 받으신 분 계시죠? 그 책이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있어갖고 펴보니까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이 책 좀 나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안식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결국 이 정명남 집사님이 재침례를 받으시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안식일교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꼭 안식일교회로 와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안식일이 옳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신문 혹시 보셨어요? 미주신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나왔고 한국신문에도 나왔어요. 이분은 그 장로교 신학과 성결교 신학을 하신 분이고 한성호 목사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이 미국에서. 이분이 은퇴한 후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성경에 근거 없는 주일 예배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해서 이 집은 범죄자들만 사는 이라는 대자보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스스로 내건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신병자다. 그런데 오늘날 뭐 대주일 예배니 주일 학교니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위조 날조된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틀렸다는 반박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많은 그 장로교회 뭐 이런 목사님 또 침례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이분을 지지하는 또 글을 신문에 냈어요. 이 김요한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익산 목민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희 연수원에 재작년에 오셨어요. 나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거 진짜를 듣고 싶다. 우리 목회자들 그때 40여 명이 연수 받고 있었는데 나 그 목사님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을 나도 그대로 듣고 싶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다 들은 다음에 완전히 신학을 개혁해서 저한테 침례를 받겠다고 제가 내일 모레 그 침례 받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작년에도 장로교에서 신학대학 원장까지 하셨던 목사님 네 분이 저희 연수원에 쉬러 오셨다가 이 안식일을 깨닫고 부부가 저한테 재침례를 받으셨어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회복하자고 해가지고 이 개신교계 안에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만 5, 60명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안 오시는 분까지 다 합하면 지금 1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주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황골이라고 하는데 식당이 많아요.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여기 원주 영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제가 한번 밥 먹으러 가다 깜짝 놀라서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이게 그 앞에 담장에 이렇게 프랭카드 거는 데가 있는데 맨 밑에 보세요. 매주 토요 영광교회 안식일 정오 예배와 애찬 드린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니까 한 분이 안식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 드려줄 테니까 안식일 지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갖고 안식일 날 별도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일은 또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한 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그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안식일은 필수학점이고 이제 일요일은 선택학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안식일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양쪽을 그 인과관계를 못 끊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시죠? 그리스 철학자고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몇 개요? 아, 6은 뭐 애들 뭐 5살만 돼도 세잖아요. 뭐 어릴 것도 없고 다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지네 같으면 만나 세보겠지만 뭐 6개라는데 뭐 그거 뭐 세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미 발은 6개, 시험 문제 나오면 6개, 모든 책에 6개. 자그마치 거의 1900년 동안, 1800년 넘을 때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박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라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경에 그날 심심해서 그랬는지 할 일이 없어 그랬는지 거미발을 다시 한번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미발이 6개가 아니라 8개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백과사전 가 찾아보세요. 모양이 다 달라도 발은 다 4쌍 8개밖에 없습니다. 종이, 이 거미는 다 발이 8개예요. 여러분 그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만 세면 되는데 사람들이 1800년간이나 이걸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과학자가 말했으니까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주일을 그렇게 지켰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이 부활이니까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 거미발을 다시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분 거미발이 여섯 개가 아니라 여덟 개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그죠? 이제는 여덟 개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여덟 개라고 남에게 말해야죠. 여러분 분명히 일요일 주일은 성경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단 한 번도 지시하거나 변경하거나 명령하거나 지킨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제 콘스탄틴 황제가 그걸 날짜를 정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321년. 제가 지금 뒤에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줄려고 합니다. 위기 어려우면 1, 2, 3을 거꾸로 하면 321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는 저기 저 이 글자를 모릅니다. 근데 금산은 이제 제가 고향이 금산인데 인삼 장사를 해요, 여자들이. 8월 달에 인삼을 캐면 그 수삼이라고 그 깍지 않은 삼 있죠? 그거 이제 이렇게 이거 가가지고 마을에다가 그거 이제 다른 동네 가서 팔고 오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다 외상입니다. 가을에 농사지면 주는 거예요. 농사지면 이제 쌀이나 이런 걸로 주는데 우리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그런데 장부가 있거든요. 제가 장부를 꺼내 봤는데 그건 미국의 FBI도 못 풉니다. 우리 할머니 나름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이제 그 약수된 날짜가 되면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달력을 볼 줄 몰라요. 숫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세갖고 음력이 가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고 이제 오늘이 스무여섯 날이니까 내가 다음 주에 가면 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날짜를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야 오늘이 괭일이냐 반괭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이면 괭일이에요. 토요일이면 반괭일이에요. 그랬는데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괭일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니까 공휴일 그걸 줄여서 괭일. 토요일은 반만 쉬니까 반괭일. 언제부터 이 일요일이 괭일이 됐다고요? 321년 3월 7일부터. 나라가 그렇게 정하니까 교회가 언제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364년. 예? 서기 364년에 교회가 그러면 아예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자. 그래서 옮긴 날이 연이 364년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이 정한 것이고 이건 기록에도 있고 신문에도 나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생략하고 이건 제가 중요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할까?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지면 절대로 쉬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 삶을 나한테 맡겨라. 맡긴다는 건 그분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핍박도 예상되고 당장은 누가 나를 조롱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자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질병의 문제로 저에게 기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뭐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말고 하나님 이거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오늘 밤에 주님께 공을 넘겨버리고 나는 모릅니다 하고 그냥 자버리라니까.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명장의 손이 닿을 때 그 바이올린은 낡고 흠집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매인은 그 낡은 바이올린을 흥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직업상 환히 웃으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1,000원 1,000원 나왔습니다. 2,000원 없습니까? 네, 2,000원. 그러면 3천은 없습니까? 3천은 하나? 3천은 둘? 그러면 3천원의 낙찰. 그런데 낙찰하려는 순간 경매장 맨 뒤쪽에서 웬 백발노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바이올린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바이올린의 현들을 조율하고는 천사의 노래소리 같은 순전하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하였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경매인은 꽤나 진지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 낡은 바이올린을 다시 경매에 붙여도 될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을 활과 함께 높이 들었습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00만원 나왔습니다. 누구 200만원 없습니까? 2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없습니까? 300만원 하나? 300만원 둘? 네, 3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째서 그 바이올린 값이 갑자기 폭등한 거야? 곧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명장의 손이 닿았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연주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때때로 잘못된 음이 나오기도 하고 괴롭고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명연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연주하도록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음을 만들어 연주해서 음악을 망쳐왔다면, 인생을 망쳐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연주를 새롭게 명곡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주님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이 안식일 문제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명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